이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가 있고 수많은 리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올바르게 판단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가? 뭐 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 개개인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만큼 지혜롭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얼마나 올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가는가? 혹시 우리의 판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은가? 오늘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그리고 인자들아,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통치자들, 재판장들 그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만큼 정의를 또 얼마만큼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냐?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의가 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지 않고 잠잠하느냐? 지금 통치자들과 인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잠잠하다라면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가 출세하기 위하여,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지기 위하여,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하여, 분명히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 공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고,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러한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공의로운가, 얼마나 올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태가 구체적으로 2절에 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마음으로부터 악을 행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악들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악을 어디에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에서부터 그 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워하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며, 그 마음 안에서부터 먼저 악이 시작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순결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항상 민감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뜻에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혹시 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악들을 생산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문제는 마음의 악이 우리의 손으로 항상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곳입니다. 이해하면서 서로를 존경하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재미있는 표현이 달아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울을 다는 것입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팔때 저울로 무엇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달아줍니까? 공의로 우리가 저울을 항상 달아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저울은 공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달아서 팔아야지만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달아 팔고 있습니까? 폭력을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손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을 표현할 때 손을 사용합니다. 땅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가장 정의로워야 될 그러한 시장에서 우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주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이 우리의 손으로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잠잠했던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마음의 악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3절은 악인이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항상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악을 품습니다. 손으로 폭력을 행합니다. 아예 그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변에 많다라면,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면 그 시대가 그야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다윗도 그 당시에 본인이 왕이지만 왕으로서 시대를 바라보니 사회를 바라보니 그러한 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의와 올바른 판단, 올바른 재판,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공의와 정의는 신앙입니다. 왜입니까? 그 공의와 정의의 가장 중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공의와 정의의 가장 중심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에서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 재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신앙인 것입니다.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올바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판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도 인간적인 악으로 가득 차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공의의 민감성은 어떠한지 오늘 이 아침에 또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나면서부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아픔을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공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면서 판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생각만,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진 이득만 주장한다라면 아마 우리의 사회는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악인들, 잘못된 판단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과 같답니까? 독이 있는 뱀과 같답니다. 그 뱀인데 또 어떠한 뱀이냐면 귀가 먹은 귀머거리 뱀입니다. 독사입니다. 귀머거리 독사는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뱀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뱀을 바구니에 가다 놓고 이렇게 피리를 불면 뱀이 그 피리에 따라서 통제가 됩니다. 컨트롤 합니다. 이제 뱀이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머거리 뱀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술사라 할지라도, 원래 그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그들이 피리를 불면 그 독사가 잘 거기에 따라 반응해야 되는데 이 독사는 지금 귀가 먹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 수정이 불가능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아주 독불장군입니다. 귀머거리의 독사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절로부터 시작하여 9절까지는 이러한 불의한 통치자,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강구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 독사, 통제하지 못하는 독사가 얼마나 말썽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이를, 독사의 이를 꺾어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주소서. 이를 꺾어주소서. 아주 폭력적인 이들을 다 꺾어주소서. 독이 가득한 이를 다 꺾어주소서. 여기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꺾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꺾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표현이 안 되어져 있지만 원어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꺾어주소서, 꺾어주소서, 그리고 제일 가운데에 이를 꺾어주소서, 독사의 이를 꺾어주시며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주소서. 그 꺾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통제 못하는 이 독사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꺾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잘못된 불의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 은유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급히 흐르는 물이랍니다. 이 급히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에는 강이 두 가지 종류의 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나할이라는 강입니다. 상시천입니다. 1년 12달 계속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형의 특성상 와디라는 강이 있습니다. 와디는 우기 때에는 강이 되지만 건기 때에는 거기가 다 말라서 골짜기가 되는 그러한 강입니다. 여기 나오는 급히 흐르는 물은 바로 그 와디를 말합니다. 우기 때에는 아주 비가 오면서 가득 차서 급히 흐르는 물이 되지만 건기가 시작되자마자 금방 마르는 물이 바로 이 와디입니다. 여기 나오는 급히 흐르는 물은 지금은 급히 흐를지 모르지만 금방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루는 화살의 꺾임, 사람의 숨통을 끊기 위하여 겨루고 있지만 그것이 꺾여진답니다. 그들이 악행을 행하지만 지금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갈 때 액체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액체를 뿜어내다가 어느 때는 그게 없어진다라고, 달팽이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엉금엉금 그 액체를 뿜어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달팽이가 조그매지더니 마지막에는 그 달팽이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답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소멸해 가는 달팽이. 지금 엉금엉금 나쁜 액체를 뿜어내지만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랍니다. 존재가 없어질 것이랍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으니. 그리고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처음에는 아주 빨리 불이 붙지만 바람만 강하게 불면 금방 나라가 불이 꺼지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득세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떵떵거리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순식간에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존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 처음에는 잘 나갈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호령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아주 순식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악인의 종말, 잘못된 판단을 하며 살아갈 때 내가 조금 이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일을 꺾어주실 것이며 그들의 존재감을 아주 없애주실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그러한 것을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저주와 같은 그러한 탄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구분할 때에 저주시라고 또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철저한 저주가 너희들에게 따를 것이다. 그러한 탄원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저주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저주가 악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유 목사님 어떻게 성도가 저주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판단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너희들 그렇게 당하니까 꼴 좋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여기에 보고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응시하여 그냥 흘낏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pay attention 하여서 주목하여 바라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처음에는 당했습니다. 의인들이 처음에는 악인들로부터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악인들이 보복당하는 모습을 지금 눈으로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고 할 때 그 기쁨은 당연히 악인들이 잘못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꼴 좋다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야.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때에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 저 악인이 잘 나가는구나. 저렇게 정의롭지 않고 저렇게 올바르게 살지 않아도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저 의인들은 뭐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직하게는 살아간다고 하는데 매번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당하고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봤더니 의인들에게 갚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보복이 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땅에서, 여기 땅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누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인은 항상 당하기만 했고 악인은 항상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업사이드 다운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땅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불의한 재판관이 우리 의인들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아, 저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들을 판단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히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공의로 심판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주시겠지. 여기에 나오는 갚아주시다라는 그러한 단어에 그러한 어원을 쫓아가 보면 열매를 맺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 의인에게 갚음이 있습니다. 그 의인에게 열매가 넘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 가운데 신실하게 판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 넘치지 않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